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평강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뭔가 일체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참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너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 앞에 보이게 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큰애가 온유합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요. 저래서 세상 살겠나 싶은데 저희 아내가 걔가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테이블, 그쵸, 책상 앞에 너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 앞에 보이게 해라. 그래서 제가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온유하면 안 되는데, 좀 속을 챙겨야 되는데. 예,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필요한 게 있고 달라고 할 게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달라는 건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모든 surpassing all understanding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정이 괜찮아서 평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만큼 그 풍성한 만큼 하나님의 소망만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이만큼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게 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따라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참 놀라운 은혜로운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본문들은 되게 간증해서 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서점 같은 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나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강하다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준다고 하는 책들 보면 누가 주로 씁니까? 성공한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온유한 사람이 온유의 비결을, 아무 염려 없는 사람이 아무 염려 없는 삶의 비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 들을만 하잖아요. 간증 와서 기도했더니 들어주셔서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빼지자하고 이런 사람이 막 그런 간증을 하면 잘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리지. 너나 한번 잘 살고 나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절들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사실 염려거리가 얼마나 가득 찼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감옥에 있어서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풀려날지 살아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뭐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동결돼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축복의 그 격려가 받는 편지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잘 됐다고 우리 세력을 이 틈에 한번 늘려보자고 그렇게 경쟁심으로 막 바울을 폄훼하고 받을 만한 벌을 받는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입도 뻥끗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의 문이 닫힌 것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하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바울의 형편이거든요. 근데 너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모든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내가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원수들에 둘러싸여도 마음의 온유함을 잃지 않고 가난해도 부요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죽은 것 같아도 펄펄 살아있고 오해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런 능력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선을 행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에서 쓴 것이 그 비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옥중서신이라는 바울의 편지들이 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 prison letters 그렇게 할 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랑 함께 보낸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지요. 근데 이 옥중서신이 참 은혜가 있어요. 감옥이 아니었으면 쓰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까지 끌려간 거 그동안 쭉 봐왔잖아요. 바울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피해 다닌 일생이고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서 도망 다닌 인생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부터 다메섹에서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서 성벽에 바구니 타고 내려오잖아요.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서 다른 도시로 가봤는데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이었고 오히려 더 가야 될 곳이었고 오히려 더 넓은 곳이었고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단이 아무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넘어뜨리려 해도 그 괴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바울에게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약속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한번 같이 나누어 봤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간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어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다. 과연 뜻대로 갔는데 편하게 그 뜻을 알고 이렇게 용감하게 간 것이 아니라 묶여가지고 수갑차고 남들이 끌고 가는 대로 막 배 난파를 당하면서 뱀에 물려가면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로마에 간 게 오히려 은혜가 됐잖아요. 어떻게 일개 저 변방의 랍비가 그것도 죄수가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아무리 훌륭한 에이전트를 사용해도 아무리 섭외를 잘해도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기가 쉽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부흥사들 막 무슨 유명한 강사들 와가지고 집회할 때 그 강사의 명성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고 중요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써요. 근데 바울은요 그냥 끌려갔는데 사단이 잠잠케 하려고 입 다물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앞에 놓인 일을 순종해서 옳은 일길을 택하고 충성을 하다 보니까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로마에 간 은혜 중에 하나인데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은혜 중에 또 하나가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다른 지금까지 읽은 편지들은 오케이셔널 레터라고 그래요.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간음이 있었고 서로 송사했고 바울을 막 폄훼했고 오해하는 교리적으로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급하게 다루느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약한 교회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치듯이 떠나왔는데 잘 살고 있는지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쓴 편지들은 물론 은혜가 있지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그런 편지들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하지만 옥중서신은요. 당장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곳이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데잖아요. 오래 묵혀야 되는 데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께 평안과 확신을 얻을 때까지,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딴 게 할 게 없으니까, 딴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쓴 편지들이 지금까지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성경 개관을 막 이렇게 하느라고 범위가 큽니다, 본문에. 그래서 좀 죄송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요. 오늘이든지 이번 주간에 바울의 옥중서신을 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자리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서랑 같이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라는 짧은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 편지들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자리에서 쉽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목사나 내지 뭐 누가 내겠느냐 하지만 사실 한 시간 안 걸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집중해서 읽으시면. 한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네. 드라마 보는 거 한번 쉬면 됩니다. 한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옥중서신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차분하게 조곤조곤 정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사말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주시되 만세 전부터 택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그 뜻을 이루시려고 너희를 택하여 부르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에게 되게 하시려고 그 피로 구속하셨다. 성령께서 만세 전부터 택한 사람들의 그 기업의 그 구원의 보증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찬송되게 하려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인사말부터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요,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참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편지의 후반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정말로 다른 어떤 책보다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골로새서에는 다른 편지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당장 뛰어나가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깨달음과 말씀들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는 조금 다릅니다. 빌립보서는 상당히 인간적인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자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교회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빌립보라는 교회는 바울이 참 마음속에 깊이 두고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나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한 교회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교회들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나를 제일 도와줬다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도 에바 브로디도라는 빌립보 출신의 그 바울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선물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소식도 묻고 이렇게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참 필요한 것이 없고 지금도 괜찮은데도 이렇게 나를 대접해주니 참 감사하다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내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의 손길 받기도 참 어려운 일이고 사랑하지만 얼른 달려가서 그 교제를 나누기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참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아름다운 그 서로 섬기는 관계가 표현된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예,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참 은혜가 있어요.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예,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빌립보서에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갇혀있고 감옥에 갇힌 것이.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안 그러면 언제 간수가 복음을 듣겠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많은 곳으로 막 다니면 이 간수들은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겠냐. 내가 마침 내가 갇힌 바람에 간수들도 복음을 듣게 되니까 참 좋다, 다행이다. 내가 살거나 죽거나 나에게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참 좋다. 이런 자기 사정 얘기가 나와요. 예. 그 빌립보서를 보면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게 분명히 자기 얘기를 하니까. 에베소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골로새서 자체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란 건 감옥에서 썼다는 표현이 바울의 신상에 관한 표현이. 근데 이제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빌레몬서를 같이 보내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고 골로새라는 도시에 빌레몬이라는 어떤 교회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쓸 말이 있어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라는 편지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서 아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구나.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쓴 편지인데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어디서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짐작할 만한 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좀 달라요. 감옥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편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때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당하는지 뭐 이렇게 별로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자기 얘기하기 쉽습니까? 어려운 일,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의 마땅한 일이지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한 어려운 일을 솔직히 나누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기가 쉽습니까? 얕볼까봐, 오해할까봐, 네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할까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죠.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깔보지 않고 약한 것을 같이 감당해 줄 줄, 기도해 줄 줄 알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 모임을 하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솔직히 얘기하고 하자고 그래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신뢰가 없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것은요. 감정 해소예요. 상대방도 힘들어요.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함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약한 것을 보여도 구원해 주실 구세주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에 붙잡힌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으로 예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하긴 하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아설 사람으로 그런 신뢰가 쌓여갈 때 어려운 일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신뢰가 오랜 관계 속에서 쌓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1장 6절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복음에 함께 교제한 자들이라.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눴다. 복음의 파트너가 되었다. 복음의 파트너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 괜찮은 사람 같아서 훌륭한 교인들에서 물론 그래야 되죠. 네, 괜찮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거는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다 속이 훤히 드러나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하지만 신뢰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 떠나요. 저는 예수님 못 떠나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붙여주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선하게 대할 결심을 매일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시죠. 훌륭하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믿을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옥중에서 바울이 얻은 그 비결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그런 관계만 봐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만 잘 생각해봐도 참 은혜가 되는 책인 줄로 알아요. 비결을 배웠다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보냈어요.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또 쓸 것도 채워주고. 그래서 이제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참 잘했다. 니네가 옛날부터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이제 싸게 폈구나. 니네 참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꼭 변명을 하네요. 꼭 내가 부족해서, 내가 쓸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충분하고 이미 가난해도 정말 든든한 그런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비결이 뭘까요? 무슨 요령일까요? 나만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일까요? 바울만 갖고 있는 뭐 놀라운 체험일까요? 아니면 바울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순종하고 의지가 굳고 뭐 제대로 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양의 어떤 단계일까요? 그 비결이 뭔가요? 네. 비결이란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비결이란 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이 한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죠? 일체 비결을 배웠다 하는 그 말이 한 단어, 뮤에오라는 한 단어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단체에 입교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받은 거. 이 운전면허는 나이가 돼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뭘 통과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명예 전당 뭐 이런 거예요. 아무나 명예 전당, 스포츠 뭐 이런 뭐 음악이든지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로를 쌓고 평생 뭐 업적을 남기고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게 명예 전당이잖아요.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initiate, 영어로는 initiate라는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성인식 같은 거죠. 성인식. 성인식은 12살짜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천재라도 성인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 뜻 자체는 바울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체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비결을 배웠다는, 무슨 요령이나 지식을 터득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정체, 존재, 신분, 관계 자체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옥중에서 배웠대요. 이 비결 그러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비밀을 깨닫거나 아니면 무슨 비급을 만나서 비밀을 깨닫거나 뭐 놀라운 스승을 많이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만나는 사람도 적고 오히려 책 보기도 불가능하고 그런 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비결을 깨달았대요. 딴 게 없어졌으니까 다른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게 비결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게 비결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은 일을 한 것이 비결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이 깨달은 게 비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없어진 곳에서 진짜 비결이 진짜 나의 힘이 진짜 나의 평강이 진짜 나의 생명이 뭔지를 배운 것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매일 성경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안 해도 받아가세요. 저도 한 누가 그냥 공짜로 주길래 한 6개월은 그냥 썩혀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은 그냥 의무감에서 슬금슬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양심상 그럴 수가 없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정말 눈뜨면 하는 게 이제 그건데요.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미안하죠. 어떻게 설교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시드기야 왕 때예요. 예레미야 34장.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9년인가? 11년 왕 노릇을 했는데 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모든 도시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 요새 무슨 안시성인가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안시성을 지켜내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성을 포위했어요. 바벨론은 세계 대제국이고 유다는 변방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 성 하나 남아서 포위하고 3년간 공격했어요. 3년간. 9년에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1년에 망했습니다. 그 9년에서 11년 사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복해라.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다. 그러니 달게 받아라. 그래도 안 죽을 거고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후에는 회복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드기야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애굽으로 원군을 보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힘을 막 내고 잘해줄까 어떻게 잘될 거야 하고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망했어요. 그런데요 그 구절이 있은 후에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도시들을 다 침공하고 라기스와 예루살렘 같은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걸 사실 3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죠. 위기를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라도 범죄한 백성은 징벌해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진짜 자기 나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것들만 남았다. 근데 그 설명에 놀라운 말이 있더라고요. 그 설명에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없었느냐? 의지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들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겨우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느라고 이것들만 남겨주셨는데 그게 시드기야에게는 이것들이나 남았으니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남았으니 큰 도시 라기스가 남았으니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항복하라고 순종하라고 어려운 길 가라고 하는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이 비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렸을 때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요. 내 실력이 다 했을 때 믿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다 누구나 그런 일을 겪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고생이 막심입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바울이 먼저 감옥에 갔잖아요. 바울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마음속에서는 복음을 전할 열정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데 누구라도 붙잡고 예수를 전하는 그 열정이 마음속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는데 감옥에 묶여 있잖아요. 한 발자국도 못 다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고난을 사용해서 진짜 비결이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진짜 죽기 전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비극을, 철저함을 다 겪으셨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죽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몸과 이 생각과 이 인생을 가지고 이제는 헛것을 위해 살지 않고 죽어야 시작되는 그 생명을 살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감옥에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생 지지리하고 다 없어진 다음에 배우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살아서 누릴 수 있도록, 다 안 버려도 되도록, 그렇게 지지리 고생 안 시키고도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와 진짜 비결을 주시려고 바울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왜 받아해요? 왜 헛것을 붙잡고 외면해요? 왜 살리지 못할 담 위에 올라가서 나는 안전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붙잡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 음성 순종합시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예,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신분이 된 것이에요. 제가 젊은 집사님들이 저랑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저기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제가 예수 믿고 대박났다, 예수 믿는 것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궁금했나 봐요. 도대체 뭘 대박이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대박이라고 그런 거냐? 그래서 제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가정생활에 남편으로, 가장으로, 직장의 일꾼으로 뭔가 힘이 되고 뭔가 대박 맞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 믿고 대박 맞았다는데 그게 뭔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훌륭한 체험을 해서 일생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의아스럽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일에 형통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며 사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의아하다. 그런 얘기 다 하진 않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진짜 믿는다는 것 대박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가. 근데 다 복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복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인가? 물론 그렇게 해야죠. 중요하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다 결과고,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나타나는 열매고, 비밀이 뭔가, 핵심이 뭔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권속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 껴주신 것, 믿게 하신 것, 그것이 비밀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비밀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점점 커져가야 되고 진짜로 아침마다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행해야 될 거, 내가 받아야 될 거, 내가 보여야 될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붙잡느라고 비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붙잡읍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알고 날마다 새로 체험하고 날마다 더 든든해지는 그런 마음속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비밀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옥중서신은 그 예수님 얘기예요. 다. 에베소서는 내가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내가 그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뭔지 압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는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라. 사람의 비밀은 뽀록나면 그만입니다. 비밀은 권력이에요, 여러분. 비밀은 든든한 거고 힘입니다. 뭔가 남이 알지 못하는 든든한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비밀이 뽀록나서 이미 비밀이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게 힘이 돼요. 사람의 비밀은요, 드러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비밀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살아계세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제가 괜찮은 목사 같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뽀록나면 끝이에요. 힘의 한계가, 인격의 한계가, 참을성의 한계가, 선한 거의 한계가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착한 목사라고, 괜찮은 목사라고, 순수한 것 같다고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부정하면 보혈로 씻어주시는,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을 두려워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주님이 무서워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그래서 지금 뭐 얼마나 믿음이 되겠어요, 뭐 목사가. 근데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내 삶을 걸고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은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돼요. 믿을만 해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먼저 버려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먼저 버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고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4초 걸린답니다. 딱 보면 계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비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끝나지 않는, 드러난다고 없어지지 않는, 아닌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아침마다 새로운 그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삶의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꾼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고 하고 바울도 자기가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 앞에 보이게 해도 얕잡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그 온유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열심으로 용기 있게 맡은 일을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아직 가지고 싶은 건 많고 아직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될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베풀고 섬기면서 진짜 부요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깨달음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자격만큼도 아니고 간절히 소원하는 만큼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하나님이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